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MTS 팀들 몽골 선교 또 우리 청년부 캄보디아 선교 일정이 있는 또 여러 가지 번조한 그런 주간입니다. 모든 추석 명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선교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사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근본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일을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우리가 무슨 동기,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먹을 때 먹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없죠. 먹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 먹고 또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네, 목적이 있죠. 취업과 또 진학과 또 자격증 패스와 목적이 그 일하는 자체보다도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많이 따라다니는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는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따라다니는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동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떡 먹는 것을 목적으로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지요.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그냥 없어질 것, 썩을 것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일을 해도 똑같이 먹어도 똑같이 마셔도 그것을 동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것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사는 자체로 살다가 없어지는 삶을 살면은 그건 저 허무한 삶이 되죠. 그 남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나의 상급으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남아야 유익한 것이지 열심히 하긴 하고 일은 하는데 남는 것이 없으면은 그거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추석 명절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쪽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봅니다. 본문의 31절에서 본듯이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면은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값진 것이 될 수도 있고 값어치 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랬어요.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저거 먹을 수도 있고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더라도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없는 것이 그냥 밥만 축내는 것이 있고 그 밥에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내가 같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저런 말 할 수도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남는 것이 있는 사람과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저 무슨 뜻이겠어요? 덕이 되지 않는 것은 남는 것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면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기도 한다. 그럼 우리 이해되시죠? 즉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느냐 하나보다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24절 저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 내게 유익한 방법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앞에서 이미 했고 지금 뒤에서 다시 마무리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든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먹는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은 자유지요. 오늘 내가 뭐 밥을 먹을 것이냐, 국수를 먹을 것이냐, 뭐 야채를 먹을 것이냐,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또 목적도 다 다르죠. 나는 배가 부르지만서도 그 맛을 즐기 위해서 더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지만서도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동기는 다 다릅니다. 물론 먹는 것이 뭐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맛을 즐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그 먹는 것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아 맛있게 먹었다. 맛있게 먹은 것이 다예요. 그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맛있게 먹는 거 즐기는 거 좋지요. 근데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보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것이 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라는 것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는 썩을 것이라 그러죠. 뭐 먹는 것이 계속 남아있어요? 없어지잖아요. 먹는 것으로 다 하단 말이에요.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거 먹은 거 계속 있어요?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는 꼭 더 잘 먹어야 잘 살 줄 생각하죠. 더 맛있는 거 뷔페 가서 좋은 거 먹으면 더 잘 사는 줄 알죠. 그거 아니래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먹는다고,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래요. 즉 음식은 우리를 하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먹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남고 안 남고 더 좋은 걸 먹으면 하나님께 많이 남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 앞에 내세우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목을 맬 필요가 있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필요가 있겠냐? 하나 앞에 내세우지 못할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겠죠. 잘 먹으면 물론 육신에게는 유익이 있죠. 네, 맛을 즐기는 유익도 있고 뭐 좋은 걸 먹으면 몸에 좋은 유익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영적인 유익과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으로는 그거는 기준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더 잘 먹는다고 뭐 영적으로 더 유익해요? 아니잖아요. 더 못 먹는다고 영성이 더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못 먹는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같은 뜻이죠. 혈과 육. 혈과 육에 먹는 게 다 들어갑니다. 육신을 위한 거. 육신을 위해서 먹고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그거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썩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같이 먹어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죠.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많고 가난자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 만찬을 할 때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아주 값진 음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싸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김치 하나 싸가지고 와요. 근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싸온 거를 자기들이 먼저 다 먹어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먹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먹는 건 자기가 먼저 먹고 이제 그런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똑같이 먹는 것이지만서도 자기를 위해서만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나 혼자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만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으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으로 같이 먹고 그러면은 그 똑같이 먹는 것이고 똑같은 음식이지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음식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됩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같이 먹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먹고 없어져서 썩어지는 음식이고 어떤 것은 같이 먹었는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썩어지지 않는 남는 것이 있는 음식이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먹는 것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고 먹고 없어지는 것으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 앞에 남는 먹는 것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것.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마시는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술을 마시죠. 왜 뭐 술을 배고파서 마셔요? 그러지 않잖아요. 즐기기 위해서 마시죠. 우리도 커피를 뭐 배고파서 커피 마시는 사람 있기는 있을겠지만 아침에 그렇지 않죠.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런 것은 다 마신다는 개념에는 몸을 즐기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몸을 즐기는 것은 마시는 것만 아니겠죠. 노는 것도 몸을 즐기는 것이고 또 여행을 가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또 몸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마시는 것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뭐 하나님이 우리가 몸을 즐기게끔 그것도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마시되 즐기되 단지 육신을 즐기는 것만 끝나면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으로 다라면 아 오늘 재밌게 놀았다. 오늘 운동 정말 기분 좋았다. 이번 여행 정말 멋진 여행이었다. 아 이번 누가 같이 게임 정말 재밌게 같이 놀았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예요. 그게 다 남는 게 없죠. 하나 앞에 그것이 다예요. 우리 교회는 그 형제들 중심으로 몇 개 운동 부서가 있죠. 야구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고 또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배드민턴부도 있었고 탁구부도 있었고 족구부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시들시들한 부서도 있는데 끝까지 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구부, 축구부 이런 데는 꾸준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운동 부서를 만들 취지가 우리 운동자 해보자 이것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취지를 내걸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운동부 만들자. 좋은 취지였습니다. 형제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야구도 만들고 운동부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매주 할 때 형제들은 생기가 나죠. 물론 가정에 아내들은 안 좋아해도 형제들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좋습니다. 또 서로 간에 좋은 교제도 되고 뭐 굉장히 유익하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만 하면은 그것이 다예요. 건강에 좋고 또 스트레스 해소되고 다른 형제들과 좋은 교제하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란 말이죠. 운동한 것이 다예요. 그렇게 하면 그는 운동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가운데 운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행도 포함되고 추석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원래 취지대로 예를 들면은 아 그날 한 영혼을 야구를 좋아하는 한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데려와서 야구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할다. 그날은 내가 비록 게임을 뛰지 않아도 내가 운동을 한 것보다도 더 엔돌핀과 기쁨이 넘치겠죠. 운동하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제는 내가 게임을 뛰고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한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고 좋은 것이었다면은 꼭 그것이 아니라도 동기와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데려오면은 운동을 안 해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목적 같은 일을 해도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축구는 11명이죠. 야구는 9명인가요? 그거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더 많이 몰려와. 더 사람이 더 많이 와. 11명이었던 양쪽에 22명이 되는데 30명 와. 그럼 다 뛸 수가 없잖아요. 서로 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안 뛰고 벤치에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 응원하고 축복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뛰어야만 꼭 좋은 것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뛰려고 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양보하는 그 사람은 뛰지 않아도 뛴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주어지겠죠. 이게 앞에서 말한 그거예요. 우리가 읽은 그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그날 한 게임을 통해서 그날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날 한 운동 나를 통해서 그냥 운동 잘 뛰고 없어지는 날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동기와 목적의 의미를 다르게 하고 의미가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은 매사가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이런 원리로 살면은 어떤 사람은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해도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유익을 내가 꼭 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얻으면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원리를 배웠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반대죠. 내 유익을 구해야만 내가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차원으로 자꾸 들어가는 뭐 쉽지 않고 단번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걸 연습하는 만큼 내가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모든 거예요. 뭐 가정생활, 개인생활, 회사생활, 또 뭐 사업, 스포츠, 요락, 연애 모든 것은 모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는 모든 일을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 말은 좋지만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죠. 왜 세상 원리와 반대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지. 어떻게 남의 유익만 사면 나는 뭐가 되는가?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뭐 작은 가정에서부터라도 가정에서도 가족이 몇 명 안 돼도 사람 사는 양식을 보세요. 가정을 통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와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겠죠. 피해를 주고 피곤함을 주고 걸림이 되겠죠. 자기 이기적으로 살면은. 그러나 가정에서 반대로 자기는 희생하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이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가정에서 많이 받고 얻고 취하는 사람이 유익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는 다 썩어질 것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육체의 유익이. 뭐 편하니까 좋지 유익하고 많이 누리니까 좋긴 하죠. 그 유익이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유익이 다란 말이에요. 그냥 남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피곤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별로 육체적으로 남는 건 없어요. 유익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이 남는 것이 있어요. 늘 사람은 두 사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삶을 열심히 살기도 하고 남는 것이 있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그런 사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죠. 뭐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게 없죠. 교회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자기만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은혜 받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만 먼저, 자기 우선, 자기만 위한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작은 것이지만서도 여기 아침에 오면 우선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 우리 여기 화면에 띄우죠. 앞쪽 가운데 자리부터 앉으세요. 딱 나오죠. 근데 그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가장자리에 앉는 게 편하잖아요. 가운데 앉으면 뭐 가장자리보다는 불편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훈련이 돼서 다 오면은 가운데부터 먼저 앉아요. 뭐 가상에 앉고 싶지만 성기는 마음이죠. 성숙한 마음이죠. 몸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면은 편하고 좋은 건 있어요. 그냥 그것이 다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 그렇게 남는 것은 없겠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부인하는 쪽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남보다는 내가 더 편하고 좋고 내 유익을 먼저 취하는지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한쪽은 이 세상에는 남는 것이 있지만 하나 앞에는 남는 것이 없고 한쪽은 이 세상에는 손해보는 것이 있지만 하나 앞에서는 남는 것이 있는 이 두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뭐 직장생활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면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기적인 사람이 있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남에게 불편을 줘요. 그럼 뭐 손해 안 보고 자기 유익은 찾겠지만서도 그냥 하나 앞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은 바쁘게 분주한데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남의 힘을 빼고 뭐 그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 앞에 남는 건 없는 것이죠. 그러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의 유익 24절에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불편한 게 뭔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필요가 뭔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라이프 스타일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주장하고 권리를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이 많은 실속 있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상처가 되거나 넘어지는 요소가 되면은 그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나는 괜찮은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이 문제 안 되는데 남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든지 상처를 받든지 뭐 아랑곳도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말하는 것은 앞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제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나는 고기를 먹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뭐 고기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고기를 먹는 것이 걸림이 되어서 야채만 먹고 채소 먹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계속 맛있게 고기를 먹어. 나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 그러면 내가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는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덕이잖아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 강한 자지. 저 사람 믿음이 약해서 먹지도 못하네. 내 믿음을 좀 따라오도록 내가 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고기를 더 열심히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아, 내 믿음은 보라.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네,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 행동이 비록 나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남에게 걸림이 되면은 그걸 안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를 말하죠.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그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좀 조심하고 믿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예의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뭐 나쁜 건 아니죠. 믿는 사람 다 이해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세를 한다. 당신 뭐 형제님 믿잖아. 그럼 내 이런 거 이해해야지. 뭐 용납해줘야지. 아,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지. 나 숨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깔려있단 말이야. 당신 믿으면서 왜 그래? 아, 믿는 사람으로서 뭐 나한테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기가 쉽죠.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남에게 걸림돌이 되는, 무슨 걸림돌이? 아, 저 사람은 자기도 믿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 걸림돌이 되잖아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믿으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의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걸림돌이 되죠. 오히려 우리는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더 깨어있지 않으면은 믿는 것을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믿음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겠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이들에게는 불신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해야 된다. 왜? 믿음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일수록 더 덕을 세워야지 믿는 사람끼리 더 덕을 안 세우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시기하고 믿음의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를 섬겨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이런 건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동역자에게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괜찮은지 늘 자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무심코 문제없이 하는 행동이 남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투, 말의 스타일, 자기의 행동 스타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금방 알죠. 저분은 왜 말을 저렇게 꼭 하지? 다른 사람은 알아보는데 자기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말투,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느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합니까? 두 번째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대할 때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신자들에게는 신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 많이 만나죠. 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닌다. 이런 사람 많이 있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가슴 아픈 이유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믿고 신뢰하던 집사나 장로님에게 좀 안 좋은 배반을 당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평생 교회에 대해서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거의 정말 성도 교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주위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나의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도 하고 닫히게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믿지 않는 헬라인에게도 덕을 세우는 자세로 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치지 않게 하라.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슬리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고 또 섬기는 자세보다는 섬김 받는 자세로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교회에 거치는 역할을 하기가 쉽죠. 내가 뭐 적극적으로 교회를 거치는 일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교회를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서 자기도 원치 않게 교회에 거치는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그러면 교회에 자기 자신이 먼저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헌신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없으면서 교회 거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섬길까 그런 자세로 해야지 교회를 향해서 늘 받을 것, 요구할 것,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거치는 역할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봅니다.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는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자기와 같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좀 쉽지 않은 방법이죠.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결론이죠. 앞에 쭉 얘기한 것에 결론. 즉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죠. 로마서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일관된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 아주 기본이에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손해보게 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내가 더 가지면 저 사람이 적게 가지고, 내가 적게 가지면 저 사람이 많게 가지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한정된 재화, 한정된 물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많이 갈 수는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덜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 원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손해보여요. 그게 직장에서 다 경쟁 원리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승진하면 안 되잖아요. 둘 다 같이 승진할 수가 없어.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선을 이루지도 못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유익이 있어야만 움직이잖아요. 이익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죠. 뭐 예배나 기도회나 찬양이나 헌신할 때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다 자기 유익일 순이란 말이에요. 남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 우선이란 말이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기쁘지 않고 자기가 희생당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의 원칙이죠. 더구나 나는 손해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더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잘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 하려고 그래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더 안 하죠. 이게 죄인들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쉽지가 않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남을 섬기려 하죠. 그건 남을 섬기는 게 아니죠. 자기 편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 원리와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 그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은 자기가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지 우리를 통해서 더 취하고 얻고 기쁘게 하려는 거 아무것도 없었죠. 바울이 그런 삶을 자기가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땅에서 자기가 포기한 그것보다는 하늘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잠시 받는 환란은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건 바보지요.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이런 신앙관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남는 것이 있는 삶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삶을 사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목적이 우리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 있겠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33절 끝에 그 결론을 말하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론은 목적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신앙관, 인생관 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패턴,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늘에서 한 죄인 한 영혼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편에 선 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했어요. 천하를 얻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 인생에 사는 목적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다.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뭐가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죠. 먹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삶의 패턴이 다르죠. 늘 맛집 주위에 돌잖아요. 패턴이 다릅니다. 패턴이 달라요. 돈 버는 것을 최고로 하면은 그 사람이 관심 있고 어설렁거리는 주위가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영혼 있는 주위로 어설렁거리고 영혼을 찾아서 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영혼뿐이고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뭘 먹지 뭘 할지 이게 아니에요. 영혼 중심입니다.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죠. 삶의 패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용해서라도 자기 유익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수단을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가 좋지 않지요. 근데 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구원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사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될 때 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은 뭐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쓸데없이 썩어질 것의 시간이나 에너지로 버리는 것이 없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는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남는 것이 있는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하고 뭐 신나게 살고 큰 일을 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 땅에서는 많은 계산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것이 없어요.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계산거리가. 혈과의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계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계속 마이너스야. 주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하면 그가 한 모든 것이 버릴 것 없이 다 남는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에녹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800세, 900세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죠. 에녹의 아들은 부두셀라는 969세 최장수였어요. 남는 것이 많죠. 900세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에녹은 300세밖에 못 살았어요. 안타깝죠. 300세, 3분의 1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녹은 자식을 낳은 300세 이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300세를 살았지만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300년 아주 액기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었잖아요.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800세 살면서도 하나님께 남는 것이 별로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있고 300세를 살더라도 300년 전체가 하나님께 남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루하루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남는 것을 계산해서 사시기 바래요. 이번 추석 명절 기한을 보낼 때도 그냥 많이 뭐 쉬고 먹고 즐거운 시간 뭐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남는 것이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시면은 값진 명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